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장 10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읽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베드로 그의 사역 말기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죠. 큰, 이 도시의 수도에 불을 질러놓고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불질렀다. 이렇게 이제 화살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를 아주 이제 공식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이제 AD 64년경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역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건한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음란하고 타락한 그 시대와 반대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심지어는 그들과 이제 절교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어둠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이 좀 오는 요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요것도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에 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이제 모시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안돼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때는 종과 상전이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 주인은 예수야.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방인일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 사탄 섬기는 인간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저 이제 저런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아니면 이제 주인으로 섬기더라도 그냥 마지 못해.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 된 입장에서는 이 말이지 노예가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이상하게 됐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반에 보면 이제 상전에게 뭐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여하튼 큰 네로를 통한 큰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겪는 그런 갈등들, 자기 주인하고 겪는 갈등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완전 어둠하고 단절되면서 그 어둠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나 세력이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해오는 이런 어떤 지역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배경 하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이 서신서가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다 지역 이름들인데, 베드로 전서는 그런 지역 이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 서신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보내려고 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공이 이 메시지를 들으라 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베드로 서신인 갑바도기아나 아니면 본도, 뭐 갈라디아, 뭐 이 정도에 베드로가 주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나 회람회라는 거죠. 읽고 다음 교회 보내고 읽고 다음 교회 보내고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 13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오늘 오전의 본문에 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항상 배경에는 주님 오실 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말씀할 부분 중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벌벌 떨면서 지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졌지만, 말세 때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타,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게 이제, 이 앞에서 뒤로 갔다가 뒤에서 또 앞으로 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요런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깊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이게 이제 굳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아멘. 먼저 크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조금 이 세밀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되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냥 마냥 개념 없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광대하심을 알 때,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는 원인입니다. 요거 하나와 두 번째는 4절의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실은 요게 있으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2장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아니면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점없고 흠도 없는 요런, 그리고 22절에 너희 형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위라는 것들로 나타난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와지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에서 나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말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갈 때 사실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외부와의 싸움과 내부와의 싸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뭐하고 싸우냐면 외적인 요인하고 싸웁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얼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를까? 얼마나 더 노력해서 얼마나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스펙을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경험이 많이 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전부 요인은 어디에, 이제 배경은 어디를 두냐면 밖을 둔다고. 밖에 하고 경쟁합니다. 요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육신적으로 볼 때도 시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남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경쟁했냐면 자신과의 경쟁을 한 겁니다. 이게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요. 남하고 싸울 여유가 없어요. 남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남하고 싸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그게 좋아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악 하는 사람들이 남들하고 경쟁해서 참된 음악 나올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 다른 말로 자신을 일으키는 싸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원리도 통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신자, 뭐, 부신앙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내가 싸워야 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더이 경외함으로 설까? 내가 예수께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까? 더 순수하게, 더 순준하게 하나님 앞에 설까라고 하는 이 싸움이 다른 모든 싸움을 가능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싸움. 진짜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이 안 되니까 달랑 있는 게 얼마 없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다른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건데요. 이제 아침마다 구보를 하거든요. 정말 싫었습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구보가 5km 내지 10km 정도 하거든요. 이제 철책이 있을 때 이렇게 또 하는데, 이제 이게 더운 날에는 괜찮아요. 더운 날은 괜찮은데, 겨울에도 한다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웃통을 벗고 합니다. 추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위가 문제가 아니다. 네 몸이 더우면 된대. 옷을 입는 외부적인 요원으로 하지 말고 네 몸을 이렇게 덥게 하면 됐대. 그 덥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복식호흡이야. 이렇게 하면 몸에 안에서 막 열이 나면 이걸 이제 바깥으로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보면 한겨울에 군인들이 구부하고 나서 그 찬물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몸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추운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네 스스로 뜨겁게 할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힘들더라고. 힘든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많은 깨달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타협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타협적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이에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건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하고, 그 예수 앞에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남들 어떤 뭐 지저분한 거 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면, 이런 본질적인 싸움을 하면 다른 건다 따라옵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될이 싸움은 하지 않고, 그냥 타협적인 기준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식으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위치. 한번 시간 나면 이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서에 예를 들면 시간 나면 정리해보세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하라는 내용도 너무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열금은 해도 숨을 못쉴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내가 싸움에서 1번 해결했고 2번 해결했고 3번 해결했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냐? 아니라니까. 진짜 싸움을 하면 그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m 최고 빠른 사람이 어떤 싸움을 하는지.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좀 감동이 됐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고민을 하더라. 100m를 뛰는데 이 사람이 몇 발자국을 뛰든지 모르겠어요. 100m를 뛰는데 이 사람이 뭐열몇 발자국을 뛴대요. 스물 몇 발자국,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육상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0m를 몇 발자국에 뛰는지 조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몇 발자국 뛰는지 조사하면서 자기가 한 발자국만 당길 수가 있다면 이 속도를 줄일 수 있겠대. 그래서 한 발자국 보폭 해봐야 뭐한 1m 되겠습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25발자국 뛰는데 평상시에 24발자국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상상치도 못할 싸움을 지 혼자 하는 거예요. 발자국 하나만 앞당기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나라에 탑돼 있는 거야. 남들은 하지 않는 싸움. 하지만 그 본질적인 싸움을 하니까 이 달리기에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걸 보지 못하니까 이 외부적인 부분에서 자꾸 시간을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소모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 거다. 나그네로 살면서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제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결국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너희를 성전으로 삼을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계속 나가라.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건다 따라옵니다. 1장에 그렇게 되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14절에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옛날에 어떤 그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일들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일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2장 11절을 보니까, 2장 10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를 다시 언급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면서 이제 뭐 왕이나 아니면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순종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생활을 하나하나씩 터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하나씩 터치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요 다음 단계 17번까지 했으니까 18번, 그 다음 18번 했으니까 19번,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순수하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예수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타협적인 부분에서 고민하지 말고 전부 대부분의 고민은 타협입니다. 내가 세상과 얼만큼 타협하나 그 고민입니다.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고민한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싸움을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싸움을 하세요. 내가 중간중간에 넘어져도 이 싸움을 계속하면 중간중간에 힘이 들어도 이 싸움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라. 이게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그때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사실상 알린 바 되신이셨지만은 이 말세 때 우리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는 육신으로 오셨고 지금은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다.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왜 그러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소망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7절에 있었던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합쳐서 경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무지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일이고 이미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못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믿겨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적어도 아직 우리 한국에는 키즈라는 때는 온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이제 곡식들 이렇게 키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그런 질을 하잖아요. 그 키즈일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별 제재가 없지만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제재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진짜로 믿는 자와 믿었다고 착각하는 자가 선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그때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왜 이리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쉽다는데 왜 이리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는 진실로 예수 믿을 땡이 너무 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 볼때 사람들이 이제 뭐 특별히 육신적인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삶을 평가할 때왜 저리 힘들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적당하게 밥 먹고 살면서 좀 쉬면서 살지,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나서 받은 게 복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를 알잖아요. 너무나 적절하게 보호를 하셨구나라는 걸막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제가 제 기질을 알잖아요. 제가 제 기질을 아는데, 분명히 한두 번,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상 사고가 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사고가 났을 겁니다. 운전 가운데도 사고가 많이 났을 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도 사고 많이 났을 거고, 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뭐, 일으키셨을 거고, 또 실수도 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또 있었고, 실수가 많았고, 제가 죄를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떻게 그때 이렇게 생각하겠고,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신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가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정말로 그렇지 않은 자가 나올 겁니다. 믿는 자는 정말로 쉽고,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올바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아까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구원은 이거 봐라 이런 구절로 미뤄볼 때 구원은 어느 순간에 탁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건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건설 구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잘 보세요. 2장 2절과 2장 9절은 충돌됩니다.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미 불러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불러내. 다른 말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되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합니다. 그 말도 틀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해결한 것은 완벽한 해결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없앨 수 있냐? 없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고 누리고 알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 영원한 천국 갔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가고 그것을 점점 확장해 가는 의미로써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요. 기계 가지고 노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줬어요. 요즘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인터넷 지가 들어가지고 알아봐야 돼.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편리한 핸드폰을 사놨지만 제가 벌써 이제 쓰기 시작한 지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뭐펜 가지고 쓸 수도 있고 한다는데 펜을 제가 꺼내본 적이 없어. 이게 노트 있잖아요. 노트, 갤럭시 노트. 펜 가지고 뭐 쓰는 게 많다며. 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 써본 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곧에 제가 누리는 기능은 그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온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도 다못 깨달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점점 알아가고 누려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요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 얘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항복을 했어요. 세계 앞에. 항복을 했지만 이 항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전히 눈을 떠보니까 일본군이 우리 마을에 왔다 갔다 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어. 분명히 이렇게 해방시키겠다고 일본 천황은 얘기했지만 지금 실제로는 내 눈앞에는 그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다 물러가고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요했습니다. 이미 해방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온전해지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알 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면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미 해방받은 것이 계속 사실화되는 것처럼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 확장이 되고 깨달아가고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가장 빨리, 뭐 빠른 것보다는 더 광대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음을 사모하는 이것일 때 이게 빨리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관심 있는 부분에 계속 파고들면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우리 이제 둘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둘째가 틈날 때마다 판타지 소설 봐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넘어서 이제 소설로 넘어가더라고. 제가 이제 좋은 기독교 소설 하나 좀 주긴 했는데 틈날 때마다 계속 봅니다. 적어도 판타지 소설에 관해서는 걔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자기는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가를 제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훨씬 저보다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파고드니까 관심 없는 저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목마르다고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다가간다고 할때 당연히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크고 더 넓게 더 빠르게 알아가고 자라가고 이르러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반응은 감사라는 거야. 야, 내가 이런 걸 받았는가? 이런 걸 받아.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받았을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내 육신을 가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수 있고, 이 땅에서 이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이게 너무나 큰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딴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타협하는 싸움에 소모전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싸움 하지 마세요. 그 싸움은 연약해서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다가 한편으로는 기분 나빴다가 그 싸움을 하지 마시고 진정한 싸움에 계속 넘어질지라도 이 싸움을 계속 하세요. 본질적인 싸움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굉장히 튼튼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제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집에 와서 잠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주로 다큐멘터리 채널을 봅니다. 그제는 제가 뭘 봤냐면 어느 나라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황, 그러니까 이제 화산 터지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뽀글뽀글 유황이 나오는 크기에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유황을 캐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황을 캐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돌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을 덜 많이 들고 와야 되니까 올라갈 때뭘 들고 가냐면 지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외발지게, 외발수레 있잖아요. 그 수레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도 외발수레를 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수레에 유황, 이돌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길,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 길을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전부 이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면 월급이 몇 배나 많다는 거지. 안정적이게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40년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 40년 동안. 그, 3,000m, 3,000m, 이거 수레 들고, 낑낑 들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서 이제 유황 캐가지고, 유황 캐는 것도요, 이렇게 긴 꼬챙이, 쇠꼬챙이 가지고, 그 화산이 올라오고 있는 거기 가서 막 유황 넣은 걸막 캐가지고, 그걸 들어서, 이렇게 수레 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40년, 어떤 사람은 30몇 년 했는데, 인터뷰 하신 분이 연세가 56세, 뭐 60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3,000m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일만 했는데, 갑자기 우통 딱 붙더니, 뭐, 이래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알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푸시업 한 알통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아,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따라오는 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중요한 것을 올인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섬기고, 섬기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알수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수록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가는 말을 바꾸면 계속 사모함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를 것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당대 세계복음화 사회 가는데 조금 잘 후원하고 아니면 뭐 조금 동참하고 아니면 또어좀 모델을 보이고 요런 역할도 좋은데 그 외적인 부분들과 동시에 이런 내적인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또 이렇게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으로 또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 있고, 또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부단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한 것을 두고, 보장했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진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지 자기의 삶에 합리화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라고 핑계를 자꾸 댑니다. 사람에겐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건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심이 맞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던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고, 이것들이 믿어진다고 할 때,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처럼, 그 산돌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동시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집,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배로운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6절, 7절에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가 8절에 한편으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은 어떤 사람에게 작용하느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살리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는 모퉁이 돌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은 순종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로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나요? 저분의 말이라면 그냥 너무 좋고, 막 따라가고 싶고, 그냥 앞서서 해드리고 싶고, 그런 적이 없나요? 해외 당대 세계복음 사역에 나가면, 이제 제일 많이 같이 우리와 사역하시는 분이 벨무데스 목사님이세요. 벨 목사님이 연세가 적지 않잖아요. 벌써 예순이 넘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심으로 헌신을 하십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 맛있어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늘 같이 지내면서 삼시세끼를 한국 음식 먹어요. 예. 네,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주 음식이 라면인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워낙 자주 라면을 하루에 한끼 이상 라면을 먹으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라면, 초코파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국 음식 드시면, 어떤 게임은 정말 시장에서 한국 음식 드신다고 하면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해도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어. 예, 너무 피곤하지만 저분이 좋아하실 걸 아니까. 그래서 라면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절규 순종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그가 좋기 때문에, 그가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 참을 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순종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절규 순종하고 싶은 거지.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순간은 아는 순간부터 절규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부모 말에 막 딴지 걸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심부름 한번 시키려고 하면 여러 번뭐 설득해야 되고 이런데, 부모가 어떤 수고를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자식이 아는 순간부터 달라지잖아요. 그게 철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도무지 목숨이 만개 있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정말로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절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돌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5절과 연이어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우리가 따져서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이며 우리가 제사장이며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말 미물인 우리를 육신 껍데기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 실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나라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러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깔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욱더욱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더욱더욱 12절에 너희 행실을 더욱더욱 선하게 가져라. 너희가 이런 비밀이 있지 않냐? 더욱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더욱더욱 그 모든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아까 이제 요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해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이런 비밀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 이런 복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거고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말세 때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때였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로 말씀입니다. 그때보다 적어도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배경보다 우리가 더 험난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지. 그 때를 얘기하자면 그때가 상징이라면 지금은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사단은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서 중요한 걸다 가립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 방사능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뭐 그거에 몇 배가 됐으니까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방송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걸 오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최근에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한국이 특별히. 왜 그러냐면 아주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올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열어뒀어요.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속으로는 계속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악영향이 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말세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이 인간들로 하여금 시간도 많게 만들고 물질 더 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중요한 것들 다 빼앗겨서 빼앗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인들을 공격해서요. 신학을 공격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정말 터무니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가끔씩은 이게 아찔할 경우들이 많아요. 야, 정말, 정말 심각하다. 에티오피아를 갔었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하룻밤을 머무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거의. 밤새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루 다섯 번 기도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기도 소리를 왜 보통 동사무소에서 광고할 때 스피커 틀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로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틉니다. 하루 다섯 번,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화장실이 앞에 있어요. 화장실이 앞에 있고, 복도가 있고, 그 앞에 약간, 자리 앞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TV 바로 밑에. 갑자기 남자 두 명이 딱 서요. 갑자기 남자 두 명이 서더니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절을 하는데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인데 자기 딸 너무 진지해.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둘이 무릎 꿇고 일어나서 또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야 그걸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저럴까? 이미 그 자세를 논하자고 할때 자세를 이미 졌습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양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누구와 접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영적이게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한 전쟁이다. 그럼 목숨 내놓아버리잖아요. 이미 자세나 기도의 양이나 그런 걸다 접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 걸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 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가 돼서 대충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나그네로 살 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 않냐?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리고 계속 예수께 나아가라. 계속 이 갓난아이처럼 7년간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 구원을 조금 더 확장하고 누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 너희를 신령한 집으로 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미 너희는 그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 이미 됐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그 너희 주인 앞에서도 순종해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 앞에 더욱더욱 선으로 행동해라. 왜 그러냐? 너희가 이 복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 전서를 가지고 격려의 편지, 또 위로의 편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모범으로 삼지 마세요. 성경을 모범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세요. 진실된 본질적인 싸움을 하세요. 외부적인 타협을 계속 하지 말고 60% 타협, 90% 타협하지 말고 진실로 본질적인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 복음을 알수 있을까? 더 복음 앞에 순수하게 설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 전쟁을 하세요. 그 싸움을 하세요. 그 자세를 갖추세요. 그럴 때 비교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와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에 귀중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대한 싸움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 싸움의 주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더욱더욱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아이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정말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무나 이 감개 무량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끝까지 본질적인 다름박질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서 같은 다름박질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섬기고 있는 교회와 정말 맡고 있는 그 지역과 맡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이들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살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울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